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국영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하이 전룽과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리유민의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그들은 이란산 원유를 들여놓음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설립된 주하이 전룽은 중동 원유를 중국으로 수입하는 4대 국영 기업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지난해 이란을 상대로 원유 금수 등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들이는 측도 제재 대상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8개국에 6개월 한시 적용했던 예외를 지난 5월부터 중단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서울에 다시 와 무척 기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주요 동맹과의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내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당국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은 북한 핵 문제 대응을 포함한 동맹 강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 국제연합체 구성, 한일 외교가 통상 갈등을 비롯한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 연장 시한이 32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집권 보수당은 어제까지 진행된 전체 당원 투표 결과 존슨 전 장관이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정부 수반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존슨 전 장관은 내일 테레사 메이 총리로부터 내각 통할 권한을 공식 인수하게 됩니다. 런던 시장을 지낸 존슨 전 장관은 브렉시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유럽 연합 측과 탈퇴 조건을 합의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죽기 살기로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오늘 잇따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한국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독도 인근에 대응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가 러시아군 전폭기에 수백 발 경고사격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한국 측 발표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은 비행 계획을 이탈하지 않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히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기동이 러시아 전폭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용기가 동해상의 중립수역 상공을 날고 있었다면서 한국 측이 주장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 나라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는 한국 당국자들의 언급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이므로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다케시마 독도 주변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경고사격한 사안에 관해 우리나라 영해에서 이런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두 나라 모두에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위대 항공기가 현장에 출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전자기기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적절한 시기에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퀄컴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접견 직후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적절한 때에 화웨이와의 거래 면허를 결정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최고 경영자들은 화웨이 거래 허가를 요청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화웨이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닐 암스트롱 우주비행사가 달에 첫 발을 내딛기까지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에 비유되는 나사 우주탐사의 미션 컨트롤, 즉 우주비행 관제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 관제센터를 만들고 최초의 비행 감독관을 지낸 크리스토퍼 크래프트 우주항공 엔지니어가 인류 달 착륙 50주년 기념일 이틀 뒤인 22일,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1924년 버지니아 폴리테크 대학을 졸업하고 전투기 제조사에서 항공기술자로 우주항공업계에 발을 들인 크래프트 씨는 머큐리오 우주탐사부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까지 한 시대의 우주탐사와 함께했는데요. 암스트롱 씨는 생전에 크래프트 씨가 우주로 날아가지 않았지만 미국과 인류의 우주비행 성패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965년 나사 우주비행 관제센터가 휴스턴으로 옮겨오기 전에는 센터 내에 컴퓨터도 없었고 유성 연필만 있었다고 합니다. 크래프트 씨는 나사의 전설적인 엔지니어로 1인 유인 우주선 머큐리호부터 제미니호, 1969년부터 72년까지 12명을 달에 보낸 아폴로 미션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는 본격적인 우주 왕복선 시대가 열린 1982년까지 존슨 스페이스 댄 센터 디렉터로 활약했죠. 이런 크리스토퍼 크래프트 씨는 나사에서 여전히 미션 컨트롤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칸 아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1도로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저녁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1도, 신의주 24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28도, 함흥 24도에서 32도,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밤은 화려하고 낮에는 산마루에 햇빛이 내리쬐는 곳을 찾아 돛단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멈춘 곳은 자메이카. 자메이카여 안녕 노래하는 자메이카 Farewell 듣고 오시죠. 해리 벨라폰테가 부릅니다.
Sounds of laughter everywhere and the dancing girls swaying to and fro. I must declare my heart is there, though I've been from Maine to Mexico.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Down at the market, you can hear ladies cry out while on their heads they bear. Ackee rice, salt fish are nice, and the rum is fine any time of year.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Down the way where the nights are gay and the sun shines daily on the mountain top, I took a trip on a sailing ship, and when I reached Jamaica, I made a stop.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Sara Inne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의 국영 에너지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로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당선됐습니다.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국영 에너지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 원유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의 국영 에너지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해외 참전용사회 전국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기조연설에서 최근의 국제정세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That the United States is imposing sanctions on the Chinese entity Zhuang Jingrong and its chief executive.
네, 중국 기업인 주하이 전룽이 이란 원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하이 전룽과 주하이 전룽의 최고 경영자에게 제재를 단행했다는 겁니다.
주하이 전룽이라는 기업은 어떤 업체입니까?
네, 마카오에 소재한 중국 국영 이 난광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주하이 전룽은 베이징에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중국 정부에 의해서 난광 기업에 합병됐습니다. 주로 이란산 석유 구매를 전문으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하이 전룽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를 어기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2015년에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이란산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하는 2차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그동안 어떤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재를 집행할 거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하이 전룽 기업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의 제재 위반을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따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주하이 전룽이 미국의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위한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주하이 전룽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윤민리 회장의 미국 입국도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앞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유예해줬던 8개 국가 중 하나였죠.
맞습니다. 미국은 작년 11월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과 일본, 인도, 중국 등 8개 나라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 2일부터는 이 유예 조치가 끝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자금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들어가서 미군을 투입해야 하고 미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And o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nuclear deal, it only made the regime more aggressive. So we've re-engaged with allies.
네, 이란은 이란 핵 합의로 인해서 더 위협적인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이 단지 정상적인 보통의 국가가 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란을 압박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 조치가 현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네, 로이터 통신이 정부와 무역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전한 걸 보면요. 일본과 한국 등의 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지난 5월 이란산 원유 수입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미국은 즉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다른 나라들의 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하이 전농의 모회사인 난관기업도 성명을 내놨군요.
네, 난관기업 측은 23일 회사 웹사이트에 간단한 성명을 올렸는데요. 주하이 전농과는 지난 2018년 9월 30일자로 공식적으로 분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하이 전농과는 아무런 자산이나 법적, 사업적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난관기업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당선이 됐군요.
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 집권 보수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보수당은 23일 당대표 경선 투표 결과 존슨 전 장관이 9만 2천여 표를 얻어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함께 경쟁했던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얼마나 득표했습니까?
네, 헌트 장관은 4만 6천여 표를 얻어서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보수당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일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한 이래 줄곧 후임 선출 투표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보수 대표 선출 작업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보수당 당대표 경선에 10명이나 뛰어들었는데요. 보수당은 보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투표를 하면서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보리스 존슨 후보와 제러미 헌트 후보 두 명으로 후보를 압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일까지 전국의 보수당원들을 상대로 우편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투표 자격을 가진 약 16만 보수당원 중에 약 87%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보리스 존슨 후보는 언제부터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24일부터 총리직을 승계받게 됩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일 총리직 사퇴를 발표했지만 아직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메이 총리가 이날 버킹엄 궁을 찾아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정식으로 사임을 보고하고요. 이어서 존슨 내정자가 여왕을 아련해서 총리 임명을 받고 나면 영국의 즉 77대 총리로서 공식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리스 존슨 내정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55살로 영국 명문인 이튼스쿨과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간지인 더 타임스와 텔레그라프 등 유력지를 거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한데요. 지난 2001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 2008년과 2012년 런던 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슨 내정자,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심각한 사회 내분을 겪고 있는데요. 존슨 내정자는 유럽연합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럽연합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론자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잠정 연기하고 있는데요. 존슨 내정자는 이때까지 유럽연합과 협상을 시도하지만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무조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과격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메이 정부 내각 안에서는 사임하겠다는 장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슨 후보는 이런 움직임을 의식한 듯이 영국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브렉시트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숙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영국은 특히 이란과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의 유조선인 스테나 임페라호를 나포한 상황입니다. 존슨 내정자가 취임하자마자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존슨 내정자는 또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의 외교 전문 유출로 인해 경색된 미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축하 인사를 보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후보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트위터에 축하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존슨 전 장관이 위대한 영국의 총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뽑은 신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그리고 공명당이 14석을 얻어서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의석인 70석을 더하면 전체 의석 245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1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베 총리가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혼돈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었다면서 유권자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후 연금 문제, 무상교육,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 또 인력 부족 현상도 해결해 나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개헌에 필요한 의석인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원하는 정당인 일본 유신회를 포함해서 개헌 세력이 확보한 의석은 총 160석인데요. 개헌 발의선인 164석에 4석이 모자랍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공약했던 게 개헌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이 헌법 구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평화 헌법을 고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로 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으니 개헌 추진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다음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 전에 아베 총리는 다른 당이나 무소속 의원들과도 개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 국민이 개헌을 원하지 않는 걸로 나타난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한국과 수출 규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인접국인 한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한일 관계에 큰 진전이 없을 걸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호국의 수출 관리를 우대 조치하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개헌선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제재나 압박을 더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앞서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민감한 무역 협상을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로 미루겠다고 밝히는 등 아베 총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를 더 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국제적 동맹 관계 강화에 더 힘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출안과 부채 한도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는 2년 예산을 확보했고 동시에 2년 동안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거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신속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이 새로 고시됐습니다. 한편 민권단체들은 이 규정 시행에 반발해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자격 시험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2일 저녁에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 즉 연방정부 지출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22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발표한 내용인데요. 합의한 지출안은 2020 그리고 2021 회계연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출안과 함께 부채 한도 문제도 합의가 됐는데요. 부채 한도를 적용하는 걸 2021년 7월 31일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요. 재량 지출 규모가 2020 회계연도에 1조 3,700억 달러, 그리고 2021 회계연도엔 전해보다 조금 증가한 1조 3,7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재량 지출이라 그러면 이 법으로 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연방의회가 재량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말합니다.
오는 9월 30일에 끝나는 2019 회계연도 재량 지출 규모가 얼마나 됐었죠?
네, 1조 3,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의 재량 지출 규모가 이번 회계연도보다는 한 500억 달러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지출안 협상에서 국방부문과 비국방부문 예산 배분이 항상 쟁점이었는데요. 이 항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2020 회계연도엔 국방부문에 7,350억 달러, 그리고 비국방부문에는 6,320억 달러로 합의됐습니다.
그럼 두 항목 모두 증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국방 예산이 7,160억 달러였고요. 비국방 부문 예산은 6,050억 달러였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원래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비국방 예산은 줄이자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 비국방 예산, 국내 부분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지출안에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양 부분 모두 증액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예산 작업은 이번 합의로 모두 끝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국방과 비국방 예산 규모만 합의했고요. 나머지 세부 항목은 이제 연방의회가 지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정합니다.
그럼 새 회계연도 예산을 만드는데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경 장벽 건설같이 쟁점이 되는 항목 예산 편성이나 이 지출 범위의 낙태같이 쟁점이 되는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이 지출 법안에 쟁점 정책 조항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지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계연도죠. 다음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예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원래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부채 한도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이 항목도 합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거나 아니면 이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미루는 게 필요했었는데요. 일단은 2년 동안 유예하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은 부채, 즉 빚을 더 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이 디폴트를 피하려면 2년 뒤에는 이 문제를 또 협상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가 얼마나 되나요?
약 22조 달러 수준입니다.
지출한 규모와 부채 한도에 합의함으로써 민주당과 공화당이 큰 짐 하나를 던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부채 한도 합의를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국가 디폴트 상황은 막았고요. 또 지출한 규모에도 합의를 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부분 폐쇄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백악관과 공화민주 두 당이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부 경제학자는 이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해보면 적절한 규모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균형 재정을 원하는 연방 의원들이나 민간 단체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빚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 부채를 큰 폭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는 건데요. 민간 단체죠.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 측은 이번 합의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역시 천문학적 수준으로 쌓인 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 같은데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랬었습니다. 엄청난 부채를 줄이고 재정 균형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런 약속이 무색하게 오히려 취임한 지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출 규모와 부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 측은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기간에 지출 규모가 22% 그리고 정부 부채가 수조 달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처리와 관련해서 23일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네,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날 연방 관보에 게시한 새 규정입니다. 핵심은 이 불법 체류자 가운데 신속 추방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네, 이민세각 단속국 아이스 요원에게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미국에 2년 이상 살고 있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스 직권으로 이민 법정에 넘기지 않고 추방하는 신속 추방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현재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이 160km 이내 안에서 잡힌 불법 체류자 가운데 2주 미만 동안 미국에 있었던 사람만 신속 추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규정은 이 거리 제한도 없어졌고요. 또 2주가 아니라 2년 미만으로 있었던 사람도 신속하게 추방해야겠다는 겁니다. 국토안보부 설명으로는 지난 회계연도에 ICE에 잡혔던 불체자 가운데 약 37%가 미국에 2년 미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규정이 실행되면 이 사람들도 모두 신속 추방 대상이 됩니다.
원래 불법 체류자 추방은 법무부 소속 이민법원에서 담당하죠?
네, 불법 체류자라든지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잡히면 대부분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이민법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소명할 기회를 가진 뒤에 미국 안에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국외로 추방됩니다.
만일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법원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줄겠네요.
맞습니다. 교토안보부 측은 이 새 규정이 이민법원의 이 심리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법정에서 심리를 기다리는 건수가 90만 건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한 건당 심리 결과가 나오는데도 뭐 최대 몇 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권단체들 쪽에서는 새 규정에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나 불법 월경자라도 이민법정에서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요구를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새 규정이 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이 불법 체류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목소리도 냈는데요. 미국 시민 민권단체죠. 미국 시민 자유혁명은 소송을 낼 뜻도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에 망명 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었죠.
네,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제3국을 경유한 사람은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발효됐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앞서 경유한 나라에서 먼저 망명 신청을 하라는 건데요. ACLU는 이 규정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한편 23일에 올라온 국토안보부 규정은 오는 9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민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개정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국 USCIS가 최근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이민국 내 여러 부서 직원들로 실무진을 구성해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민국이 올가을에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본 다음에 내년 봄에 일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이랍니다.
왜 시민권 시험을 바꾸려는 겁니까?
뭐 정기적인 갱신 작업 가운데 하나랍니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대행이 지난주에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회견에서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새롭게 가다듬는 차원에서 개정한다는 건데요. 새로 시민권자가 될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이 가지는 뜻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추세에 맞춰서 바꾸는 게 이민국 임무라고 쿠치넬리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시민권 시험이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1986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현재 쓰는 시험 문제는 지난 2008년에 한번 개정한 겁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은 그럼 어떤 내용으로 돼 있나요?
미국 정부, 미국 역사, 통합공민학 이걸 이렇게 세 분야로 돼 있는데 통합공민학에는 미국 지리와 미국 상징, 공휴일 등이 들어갑니다. 미국 이민국은 이들 분야에 관한 시험 질문과 대답 100개를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시험관이 재량으로 뽑은 10개 종류를 하고요. 그 가운데 최소한 6개를 맞춰야지 시민권을 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달이 언제인가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 가운데 두 가지만 들으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또 1900년대 미국이 참여한 전쟁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라는 항목도 있는데 뭐 1, 2차 세계대전이나 걸프전쟁 가운데 하나를 들면 되겠습니다.
질문 10개 가운데 6개를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요. 시험 통과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질문하고 대답이 이미 공개돼 있으니까요. 대부분 통과해서 한 90% 이상 통과합니다. 하지만 뭐 질문이 쉬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경우도 많답니다. 지난해 우드로 윌슨 재단이 미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명 가운데 1명만 시민권 시험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민 정책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해왔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새로운 망명 규정이 나온 상태인데요. 이에 항의해서 또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고학력자나 영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민권 시험 개정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18살 이상으로 미국 영주권을 딴 뒤에 최소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 최소한 3개월은 실제로 미국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또 읽고 쓰고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선량한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살인죄 같은 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영어 시험과 미국 정치, 역사 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미국 시민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요. 한 해에 새로운 미국 시민이 몇 명이나 탄생합니까?
미국 이민국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75만 명이 새로 미국 시민이 됐는데요. 이게 5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떠나는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유령 같은 거니까요. 당신 입으로 그 진실이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할 거라고 말해줘요 노래하는 크리스티나 페리의 The Words 들어보시죠.
All of the lights land on you. The rest of the world fades from you. All of the love I see, please, please say you feel it too. And all of the noise I hear inside, restless and loud, unspoken and wild, and all that you need to make it all go away, is that you feel the same way too? And I know the scariest part is letting go, 'cause life is a ghost you can't control. So let the words slip out of your mouth. And all of the stamps that led me to you,
for the chance to say, my love, I'm in love with you. And I know the scariest part is letting go, 'cause love is a ghost you can't control. I promise you the truth can't hurt us now, so let the world an open heart is an open wound to you. And in the wind of a heavy choice, love has a quiet voice. Still your mind, now I'm yours to choose. And I know the scariest part is letting go. Let my love be the light that guides you home. And I know the scariest part is letting go, 'cause love is a ghost you can't control. I promise you the truth can't hurt us now, so let the words slip ou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전쟁의 폭풍은 1861년 여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겁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병사들을 훈련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부연합 수도인 리치먼드만 점령한다면 남부 반란은 그대로 끝나는 거겠죠.
남부군의 뷰리가드 장군은 맥도웰 장군이 공격을 감행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남부군을 이끄는 조 존스턴 장군은 메나사스에 있는 뷰리가드 장군과 합류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군의 주력 부대를 빼내 뷰리가드 군에 합류하게 하고요. 소규모 병력을 보내 북군을 공격했습니다. 북부군의 패터슨 장군은 존스턴 장군이 전면 공격을 해온다고 믿고 남부군의 주 공격 지점으로 보이는 측면을 방어했습니다. 패터슨 장군이 남부군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는 존스턴과 그의 주력 부대가 이미 메나사스에 집결한 뒤였습니다.
1861년 7월 16일 어빈 맥도웰 장군이 이끄는 대규모 북부군이 알링턴 지역을 행군했습니다. 며칠 뒤에 벌어질 남북전쟁 첫 전투를 예감이라도 하듯 날씨는 무더웠고 길에는 먼지가 일었습니다. 행군은 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흩어졌고 병사들은 병사들은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행군 중에도 개울이 나타나면 멈춰서서 얼굴을 닦고 물을 마셨고 나무에서 열매와 딸기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밝은색의 군복을 입은 병사들의 행렬이 시민들의 눈에는 마치 긴 서커스 행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병사들은 대부분 군대 경험이 없어서 쉽게 지쳤습니다. 물론 전투가 벌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지나갔던 마을이 센터빌인데 센터빌까지 45km 정도 이동하는데 무려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전투는 1861년 7월 21일 일요일에 시작됐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북부군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북부군을 이끄는 맥도웰 장군은 군의 주력 부대를 남부군 뷰리가드군의 왼쪽 방면으로 이동시켰고 대포로 공격해 남부군을 밀어냈습니다. 남부군의 방어선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위태로웠고 일부 남부군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군 장교들은 군대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부군을 대표하는 강인한 지휘관인 스토넬 잭슨 장군처럼 서서 맞서 싸우라고 외쳤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돌벽처럼 서 있는 잭슨 장군을 보라. 도망가지 말고 버지니아 군인답게 싸우라.
남부군 장교의 애타는 외침으로 남부군은 참패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군은 끝까지 맞서 싸웠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날아가는 총탄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고 계곡은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일요일 아침에 벌어진 이 대전투를 멀리서나마 지켜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과 마차를 타고 모여들어 센터빌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고요. 아래쪽인 불론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총소리, 포탄 터지는 소리는 요란한데 불론 쪽이 워낙 나무도 많고 숲이 우거져서 그런지 전투하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누가 쏜 총소리인지, 누가 쏜 대포 소리인지 알아야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저도 아침부터 이 센터빌에 올라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연기밖에 안 보여요. 가끔 북부군 장교들이 언덕 위로 말을 타고 올라와서 자기네 군대가 이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 속이 타네요.
북부군과 남부군이 첫 격전을 치르고 있는 버지니아 메나사스의 불런 전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치열해졌고요. 어느 쪽도 먼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난도호 계곡에서 북부군의 로버트 패터슨 장군을 따돌렸던 남부군의 조 존스턴 장군의 대규모 부대가 열차를 타고 메나사스에 도착했습니다. 조 존스턴 군은 뷰리가드 군과 합류해서 북부군을 공격했습니다.
북부군은 전투를 중지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군의 어빈 맥도웰 장군과 장교들은 후퇴를 막으려 했지만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고 총과 장비까지 다 버린 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남북전쟁 첫 전투는 북부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북부는 남부군이 워싱턴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졌고 하루빨리 육군을 조직해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군대 창설 임무를 조지 맥클레런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불런 전투의 패배는 우리에게 잘 훈련되고 명실상부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맥클레런 장군은 수도 워싱턴을 남부군의 공격에서 지켜내고 버지니아의 남부군을 공격할 수 있는 육군을 조직해 주십시오.
조지 맥클레런 장군은 34살의 청년 장군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조지 맥클레런 장군은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워싱턴 요소 요소에 배치했고요. 48개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육군이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되고 또 충분하게 보강되고 나면 그때 남부 반란군과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맥클레런 장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남부군과의 충돌을 가급적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맥클레런 장군의 계속된 변명으로 링컨 대통령과 불화가 생겼고 여론과 언론,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맥클레런 장군이 당장 행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맥클레런 장군은 북부군에서 최대 규모인 포토맥군을 지휘하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그의 군대가 당장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가져오길 바랐습니다.
남부군은 테네시를 거쳐 켄터키주 경계선으로 이동해서 켄터키의 남부지역 요새와 방어시설들을 구축했습니다. 남부군은 가능한 많은 철도와 강을 봉쇄했고요. 북부군이 켄터키를 통해 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켄터키 지역의 북부군을 이끄는 책임자는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이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Today's lesson starts right now.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barrage인데요. Gunfire, 폭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상황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Any idea what that means? Let's find out together.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busy on the campaign trail. At a rally in Wisconsin, Trump launched a general barrage against the Democratic Party.
So Democrats are now the party of high taxes, high crime, open borders, late-term abortion, hoaxes, and delusions.
President Trump launched a general barrage against the Democratic Party. Launched a barrage. 여기서 barrage는 a great number of complaints or criticisms. 마치 폭격처럼 맹렬하게 연속적으로 퍼붓는 불만이나 비난, 즉 맹비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ike a blast.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을 비난했죠. Here's a breakdown.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busy. 트럼프 대통령도 바쁩니다. On the campaign trail. 선거 유세로, 여기서 선거는 2020년 대선을 말합니다. At a rally in Wisconsin, 위스콘신주에서 한 집회 연설에서 Trump launched a general barrage. 트럼프 대통령은 종합적인 barrage,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Against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을 향하여. Let's hear it one more time.
Donald J. Trump.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busy on the campaign trail. At a rally in Wisconsin, Trump launched a general barrage against the Democratic Party.
Here are some examples. barrage 가 연속되는 폭격처럼 퍼부어지는 어떤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A barrage of questions. 퍼붓는 질문. A barrage of questions. A barrage of phone calls. 빗발치는 전화. A barrage of phone calls. A barrage of insults. 집중 공격, 맹비난. A barrage of insults. She was barraged with camera flashes at the event. 이벤트에서 그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She was barraged with camera flashes at the event. Barrage, a vigorous outpouring of many things at once. Barrage.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barrage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토토의 언젠가 당신을 잊을 수 있겠죠 노래하는 I Will Be Over You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 people live their dreams. Some